오케이.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다 같이 계속 해오시던 대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참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그리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다윗 왕국의 시대와 솔로몬 왕국의 시대 때 그때를 아마 꼽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제 최전성기였죠. 그 이전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있었고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사무엘 대언자를 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셨지만 왕을 주셨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렇게,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이 지나고 나서는 왕국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참, 기뻐했으면 그러면 그 왕국이 참 존속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서 아시죠? 뭐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저희 모습이 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마다 다 징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셔서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국가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 이두 국가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이제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남쪽과 북쪽이 모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조금 더 존속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는 시대는 이제 이 포로 생활의 이제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신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성취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이제 1장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사람은 이 잡혀간 중에서도 또 그 왕궁의 어떤 고위직에 이렇게 이제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이 다 불탔다 이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절에 보시니까 이 말을 듣고 참 앉아서 이 느헤미야가 웁니다. 여러 날 동안 애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쭉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모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그걸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리라.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뒷부분의 말씀대로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어느 끝자락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기간이 될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은 성경이 예언을 담고 있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히 무시할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것들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모으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쓰신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마지막 귀환을 이제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때 돌아왔던 이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는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성전.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그 성벽. 성전과 성벽이 조금 다르죠. 성벽은 저쪽이 도시 외곽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있던 이 시점은 이제 바벨론 왕국이 이제 이 쇠퇴하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일어났을 때였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재임을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듯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참 간교하고 참 물리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당면했던 그러한 대적도 바로 내부의 적이었는데 이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의 주도로서 건축되고 있는 이 성벽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그 이제 한참 짓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거기 여우가 이렇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 니들이 왜 반역을 하냐? 이 성벽을 스스로 쌓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속국에 왕에게 조공도 잘 바치고 이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독립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이 마침내 이제 다 재건이 되죠.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서기관 그 에스라를 데려다가 이제 율법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8장에 다시 가서 보시면 백성들이 이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깨닫게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 왜 울었을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백성을 격려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왜 울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울지 말아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애곡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우리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 그러니까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대하는 자는 1차적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고 너무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한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권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제 본문인 것입니다. 이날은 참 좋은 날이고 주님께 참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된 날이다. 그러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날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이 말씀, 율법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비참한 모습을 본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망해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또한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그러한 상한 마음이 생겼을 때, 율법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세웠을 때, 너희 실체를 분명히 보고 나서 너희에게 비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는 가장 귀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기뻐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힘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너무나 자주 이제 힘이 빠지는 것을 다 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은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어떤 분이 내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 하루 24시간 내내 나는 그냥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심이란 내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철이 없든지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참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훨씬 힘이 든 삶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가로 열고,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가로 닫고, 이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 모습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러한 어떤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인생의 여정에서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마음 놓고 발붙일 만한 그 땅이 한 조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땅은 다 이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서 텃세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는 땅이라고는 사막과 동굴과 이 땅굴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이러한 환경만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낙망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진 것이 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빠진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기적으로 이렇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흙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진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이 성경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힘이 빠졌다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힘이 빠졌을 때 그 빠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빠진 채로 우리가 방치해 두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힘을 보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를 가지요? 주유소를 가지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디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목이 마르게 될 때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주님을 기뻐해라, 주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32편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시편 97편 12절도 보니까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어느 정도는 주님을 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주님을 기뻐해요. 전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언제 주님을 기뻐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주님을 기뻐하는 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마치 한나가 그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제 그 아내였는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와 한나. 그런데 이제 이 분인나는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여자였는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한나가 대단히 이제 힘들어했죠. 그 분인나가 막 이렇게 또 이 자기 아들 낳은 것으로 인해서 유세를 떨고 이러니까 이 한나가 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이제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한나가 자신이 원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기도 맞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렇죠?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 받으시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좋은 것을 주셨을 때에만 이제 기뻐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뻐하는 것, 그분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 때나 좋지 않은 것을 주셨을 때나 동일하게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주를 기뻐하는 고백을 했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잃었을 때에도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참 놀라게 됩니까? 마이크가 켜졌을 때도 놀라죠. 놀라게 되는. 참 이러한 욥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욥과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이것들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든지 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을 받았을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주시는 것이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우리가 다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로 그래 그렇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옳으시고 제가 틀립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옳은 분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선물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실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헌금도 막 많이 하고 성도들 섬기는 거며 뭐 막 그냥 신나게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때가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는지 아닌지가 파악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에 그쳤던 사람일수록 그 선물에 비례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어떤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그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내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열정이나 이런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원에서 많은 것을 엑스트라로,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요구하신 그것 이상으로 자원에서 넘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무적으로 어떤 경배해야 하는 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일요일에 뭐 주일 오전 이렇게 해서 딱 경배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으로 한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의 삶 전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면 좋고 말씀을 흥얼거리면 좋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면 좋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좋고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곳이 좋고 그래서 그냥 그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시편 40편 16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주님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시편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우리의 뼈에 사무치고 정말 영원히 감사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크게 높이는 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것,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주님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렇게 묵상함으로써, 아, 참, 내 인생의 본질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구원에 부적합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한나가 이제 사무엘기상 2장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보니까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해. 나는 지금 낮아져 있어. 나는 지금 먼지 가운데 있어. 나는 거름더미 가운데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부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높이게 하시는 분이시고 먼지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되게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거름더미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작동 원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때 가장 행복한지를 잘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운데만 계속 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정말 이 깊은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사람이 찾아가서 그 안에 잠겨서 그 생수를 마실 때에만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은 돈이 많을 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일이 꼬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일들이 꼬여 있고, 점점 더 내가 일이 몸부림칠수록 더 늪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소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이 돼야 우리가 믿음 생활의 맛이 뭔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만 있으면 믿음 생활의 맛을 몰라요. 그런데 안 풀릴 때, 안 풀려봐야, 안 풀릴 때, 그때 내가 가만히 서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뻐했는데, 그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신앙의 묘미,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것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소원하는 것을 주신다고도 말씀해요. 참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안 주셨을 때도 주님을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그러면은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이에요. 다른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자꾸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자꾸 외우면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려운 순간에 또 기쁜 순간에 이렇게 찬송이 떠올라요. 마음에서 그냥 떠올라요. 그 적절한 그 찬송들이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힘들 때든지 또 즐거울 때든지 수시로 내가 주님께 내 입술을 벌려서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훈련될 때 우리가 주님을 보다 실제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복잡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의 ABC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따로 하시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씩 지금 말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절 한절 쌓여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 수시로 기도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저기 셋째 하늘 우주 너머에 계신 주님께 주여 삼창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수시로 그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TV 드라마를 친구로 삼고 이 잡지들을 세상의 잡지들을 신문들을 친구로 삼고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자꾸 이렇게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TV의 얘기를 듣게 되면 TV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대단히 귀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도 귀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 간의 사적으로 모이는 모임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소망이 참 중요해. 소망.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또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금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참 제일 잘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주를 기뻐하라, 이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이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안에 믿음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압축이고 또 핵심이고 또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환경으로 인해 감사해라 그러면 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은 감사할 환경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환경을 기뻐하라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기뻐하게 되면은 수시로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만약 그렇다면은 인생의 절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다.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종종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참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우리 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정말 참 좋은 분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실제로 주님, 그냥 입술을 벌려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제 현재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죽겠고 미치겠습니다. 주님, 정말 참 너무 힘이 듭니다. 참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정말 참 좋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그럼 그게 실제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